하나님께 선고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314쪽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절 주보에도 나타나 있고 이 책자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으며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창조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절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 특별히 이제 인간에 대한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땅과 바다와 공중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신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한 사람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여러 사람도 한 사람을 똑같은 모양으로 복제해서 여러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는 다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복수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삼위 하나님의 복수성에 대한 하나의 그 비춤이요 반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남자와 여자 이 둘을 가리켜서 아담이라 즉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아담 하면 자꾸 남자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간 즉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는 말은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다 포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그 본질에 있어서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것입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여기 창세기 1장 26절 앞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모든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26절로 가보시면 종류대로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과 식물과는 달리 인간은 매우 특별한 목적과 의도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독특한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은 존재는 아니지요. 무한한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이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무엇 무엇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투영한다, 하나님을 반사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투영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 인간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을 때 하다못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무엇이 닮았습니까? 사람에게 눈과 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치 눈과 코가 있나요? 우리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눈과 코가 있어서 우리도 눈과 코가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아니 세 번째지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을 읽었지요. 여기 신약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하나의 영적인 형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외부적인 모습, 뭐 네모나게 보인다, 세모나게 보인다, 이런 외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하여서 사람이 입어야 될 그 구체적인 형상을 가리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새 사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가 입어야 될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형상이 긍휼과 선과 자비와 관용과 용서와 사랑과 같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의 그 독특한 본질이 무엇인가, 그 영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타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독특한 영적 본질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공의와 선과 자비와 의와 거룩함과 같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이런 뭐 의와 선과 고루, 궁율, 겸손, 온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영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영적 본질,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결국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드러난 그런 존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면 눈과 코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성품,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의 본질, 사람의 그 독특함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느냐? 영혼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영혼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적인 좌소, 이 좌소라고 하는 말은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장소입니다. 장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적인 좌소가 인간의 영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5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중심적인 좌소가 정신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것들의 능력 속에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육체를 포함한 인간의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영적 성품, 그 영적 본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의 육체적인 여러 기관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심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되는가? 영혼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외부적인 모습에 나타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육체를 경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영혼만 선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산다든지 자기 육체를 학대해서 어떤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시도들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이고 우선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영혼에 새겨져 있다라고 해도 육체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육체를 취하셔서 지금도 인성을 가지고 하늘에 가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 중심적인 장소, 그 좌소가 영혼에 있다라고 해도 어떤 한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 인간의 전 인성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육체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이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육신의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인가요? 그것은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굴.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순교 직전에 있었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육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인간의 거룩한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그에게 있는 지혜가 그 얼굴의 험악함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네,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17, 18년 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전도원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전체 우리 멤버들이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었습니다. 들어갈 때도 찍고 중간에도 찍고 뭐 마치고 나서도 찍고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사진을 구경시켜 드릴 수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그야말로 다 천사와 같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농장에 가서 일할 때 모습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얼굴이 전부 다 그냥 다 웃고 있고 천사예요. 뭐 김치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그 행실이 죽어지고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게 되니 그 내적 본성이 바뀌니까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얼굴이 변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뭐 저처럼 근본적으로 얼굴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무섭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뭐 그 자체가 완전히 뭐 바뀌어서 방실방실 웃는 그런 얼굴로 갑자기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뭐 꼭 웃는 얼굴이라기보다 그냥 얼굴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언뜻언뜻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적인 상태는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도 보시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얼굴을 못 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인간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지으신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인간의 구성요소가 몇 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흙으로 빚어진 육체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그 생명, 생기, 결국 영혼과 육체가 인간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성요소가 영혼과 육체라고 주장하는 이런 부류는 대개 이제 개혁파에 있는 사람들이고 복음주의 계통에 있는 그런 신학자들은 인간의 구성요소는 영혼과 육체 두 가지가 아니라 영, 혼, 육 이 세 가지라고 해서 흔히 3분설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2분설,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영, 혼, 육 이 3분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음주의자고 대개 이제 이단들일수록 3분설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치만 리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뭐 김기동 그 귀신론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영, 혼, 육 이 세 가지 3분설을 대개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해서 영, 혼, 몸,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가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도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 그래서 혼, 영, 육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들이대면서 인간은 영, 혼, 육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모르겠다, 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학적 견해를 펼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도 하다가 세 가지도 함께 이야기해주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는 너무 확신을 가지고 그것은 뭐 이것이다, 이렇게 너무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 이분설로 보는 것이 되게 이제 옳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처럼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육은 뭐 똑같은 것이고, 영혼을 때로는 연과 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분설을 주장하는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변론을 하느냐 하면, 혼과 영은 두 가지 나누어져 있는 실체가 아니라 이 하나의 실체가 두 가지로 표현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혼과 영이라는 두 가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실체가 두 가지로 표현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뭐 마음 따로 있고 뜻 따로 있고 뭐 생각이 따로 있고 뭐 다 따로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영혼의 어떤 기능을 이야기할 때 기능적인 면에서 영, 혼 이렇게 나누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육체와 혼이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마태복음 6장 25절, 10장 28절에는 육체하고 혼이 함께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34절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육체와 또 영이 함께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짝짓기를 육체와 혼, 또 어떤 때는 육체와 영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이라고 하는 그 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혼과 인간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막 광범위하게 이렇게 막 광범위하게 아니죠. 이렇게 막 섞어서 교환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대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영혼과 육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서도,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자기 소신을 막 아주 강하게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근데 이제 이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단들이 많습니다. 왜 그럼 이단들이 많으냐라고 할 때, 이제 그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요. 이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히랍 철학은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 원래는. 이원론인데,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합리적인 것이고 육체는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육체는 물질적인 것이다. 이처럼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해놓기 위해서는 영혼에도 가깝고 육체에도 가까운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마치 접착제처럼 들어가서 인간의 영과 육체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가능성들을 열어두는 그런 데가 이단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잘못된 교리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들에서 세세하게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땅에 가까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무엇에서 왔습니까? 흙으로 빚었다 그랬지요. 따라서 인간은 땅에서 취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에 관한한 인간은 땅에 속한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나는 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성요소는 첫 번째 뭐지요? 흙입니다.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적으로 육적인 존재만은 아니다는 것을 또 창세기 2장 7절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육체에다가 생명을, 즉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생령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일관적으로 번역하면 1장의 단어를 우리가 참고해서 번역하면 생물로 번역해야 돼요. 또 어떤 데는 뭐 living soul,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1장의 구역 성경으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가 하면 생물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장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말할 때 그 생물이라는 단어하고 2장 7절에 생령이 되었다는 단어하고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구역 성경에 생령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그냥 생물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왜 생령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다른 동물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구역 성경에서 단어 선택을 이렇게 다른 단어로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이 육체에다가 불어넣으신 생기, 이 기운이 뭐냐 하는 거지요. 이 실체가 뭡니까?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는 심령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좀 번역이 좀 그렇죠. 영혼을 빚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 안에 영혼을 빚으셨다, 형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32장 8절에는 사람의 영혼을 가리켜서 전능자의 기운이라 그랬어요. 전능자의 기운. 결국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육체에다가 불어넣으신 생기, 생명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32장에 보면 이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준다 그랬어요. 이것도 총명을 준다는 말은 조금 풀어 설명하면 사람으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데 그 생기의 기능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영혼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기능, 오성의 능력, 그러니까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 영혼이 육체와 결합해서 생물, 원어로 네페시 하야라 그러는데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편적인 의미에서 보면 인간도 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 동물, 식물들도 생물이죠. 예. 동물도 생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동물들도 가리켜서 생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죠. 거기 보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을 가리켜서 생명의 기운이 그 코에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다른 동물도 생명의 기운이 그 코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생명의 영, 이 생명의 기운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도 다소간 뭐 기억도 하고 생각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같은 생명, 생물로 부르고 있는 것은 흙으로 빚은 몸에다가 이 생명의 기운, 이 영이 결합되어서 막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처럼 사람과 동물의 영혼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도 생물로 부르고 동물도 생물로 부르니까 그러면 사람과 동물이 그냥 다 같은 존재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도 이렇게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결국 이것은 현재 사람이나 동물이나 입고 있는 육신이라고 하도 육신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동물의 육신의 질이 다르고 동물관에도 짐승이냐 새냐 물고기에 따라서 그 질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육체가 다르다고 하면 동물과 다르다고 하면 영혼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 영혼의 질의 차이는 동물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형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로 가보시면 사람과 동물의 영혼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말씀은 전도서 3장 21절 욥, 시편, 잠언, 전도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 949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결국 이제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면서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의 영혼이나 짐승의 영혼이나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사람의 영혼과 이 동물의 영혼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영혼의 기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동물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의 성격에 대해서 대조를 할 때 성경은 사람은 위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땅으로 내려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설이 다 거짓말이 됩니까? 진화론, 그 다음에 뭐 소가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다가 하는 윤회설, 이거 다 거짓인 거죠.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람이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햇빛과 비, 그 다음에 사람의 그 노동으로 인한 수고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뭘 먹고 살아요? 흙에서 난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무엇도 가지고 있는가? 육적인 생명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영혼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혼,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하나님께서 육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살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원이 누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인간이 그저 물질만 공급하면 무조건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그냥 무조건 밥을 떠먹이고 음식을 떠먹이면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삽니까? 죽어가는 존재에게 밥을 한 마리를 해서 입에 넣어줘도 살지 못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적 존재 역시도 영혼이 거주하는 조건 하에서 생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 사람의 영혼은 땅에 속한 식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독특한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유지되는데 바로 이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로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지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다가 생명나무를 두셨다 그랬지요? 만일 인간이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여러가지 과실나무로 만족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이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면에서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육적 생명 이상의 어떤 생명을 누리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 안에 불어넣으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여기 4장 2절에 보면 영혼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지요?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혼을 가리켜서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욥기 32장의 말씀을 제가 언급했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준다 그랬죠. 전능자의 기운, 즉 영혼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두 가지 측면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지성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의지적 측면입니다. 지성과 의지 이 두 가지로 대개 영혼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성. 지성은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렇게 아담 앞으로 이끌어오시자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붙였다 그랬지요. 이름을 붙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그 피조물의 권위자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특성과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이름을 제대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기린, 길다, 기린.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래서 그런지 이해가 되죠? 네? 그 단어를 붙인 것도 보면 상당히 어원도 묘한 게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캐나다의 수도가 뭡니까? 토론토죠. 토론토. 우리나라 말로 토론터, 토론하는 터 비슷하죠?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어원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토론터라는 것이 아마 토론토의 어원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생물에다가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그 생물의 그 본질과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영혼 안에 그 기능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성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지성을 가지고 선이 뭐며 악이 뭐며 거짓이 뭐고 진리가 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의지죠, 의지. 의지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뭘 선택하는 것이 의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견주어 보다가, 그 다음에, 아, 이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하면,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뭘 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의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 마음 안에서 생각하는 두 가지 양식, 두 가지 모습이 지성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영혼을 가지고 이론적인 판단도 하고, 이론적인 판단은 지성으로 하겠죠, 그죠? 옳고 그름과 진리와 거짓, 그 다음에 실천적 판단, 의지를 사용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이론적 판단과 실천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서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가치관을 정하고 이런저런 것을 선택해가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아주 참 그 묘한 것입니다.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이고 비현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현상적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당장 영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겠어요? 어떤 의사가 인간의 영혼이 어디 있는가라고 해서 인간의 육체를 다 해부해왔는데 인간의 몸 안에 영혼이 없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해부를 했는데 영혼을 발견할 수 없었나요? 영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질적인 것이 아닌데 인간의 몸을 아무리 해부해도 영혼이 있습니까?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영혼을 이해함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영혼은 물질적인 생명력이나 육체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연장의 한 부분이라든지 육체 중에 육체 안에 있는 어떤 활동의 한 내용이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흙으로부터 온 그 물질적인 것이 비물질적인 영혼이라는 것을 양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물질적인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저 육적인 존재라는 이해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정신 이상이 걸렸을 때 약 처방을 어떻게 해요? 뇌에다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약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심리학의 어떤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의식의 세계를 들춰내었던. 그래도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심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 영향력을 받았던 한, 이 뭐랄까요, 한 1980년대 전 정도까지만 해도 이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이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약물 처방도 했지만. 근데 저도 이제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하고 제가 뭐 용인 정신병원도 가고 막 정신병을 저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의사하고 직접 상담도 하고 했는데 요즘 의사들은 뭐라 뭐라 이렇게 얘기하면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어려움이 뭔지 이런 것들을 듣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딱 들어보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보냅니다. 그러고 그냥 약만 지어줘요. 왜 약을 지어준 줄 아십니까? 인간의 영혼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인간의 육체적인 활동 가운데 있는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약물로 조종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참 너무나 약해졌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정신과 의사다가 다 그냥 다 맡겨놓은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목사가 전문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약을 먹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그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정도에 불과해요. 따라서 영혼은 물질적인 어떤 영역에 머물러 있는 어떤 기관이 아니에요. 영혼은 물질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전혀 기운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그 육신 안에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왜 하셨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본질이 다 흙으로 왔으면 뭐 다 밑으로 내려가지. 아까 전도서에서는 왜 사람의 혼은 위로 가고 동물의 혼은 밑으로 간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이런 원리 때문인 것이지. 영혼은 이런 면에서 단순히 물질을 움직여가는 생명력 혹은 육체에 퍼져나오는 어떤 기운 그런 정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몸과는 별개의 실체이지 몸으로 말미암아서 몸에서 파생된 어떤 것이 분명히 아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영혼을 위해서 일하지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바대로 어떤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원된 무엇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인간의 육체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불성설이죠. 육체를 해보면 영혼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어디에 거하고 있다? 인간의 육체에 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영혼이 인간의 육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인간의 육체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영혼이 인간의 육체 안에 있다면 어느 부분에 있나요? 손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인간의 영혼이 신체 어느 한 기관에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냥 몸 전체에 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 전체. 그것도 어떤 특정한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에 있다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영혼은 육체의 모든 부분에 내포되어 있으면서 몸의 어느 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영혼은 육체의 모든 부분에 내포되어 있으면서 몸의 어느 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좀 어렵죠, 말이?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은 육체의 모든 부분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이런 말로 설명하는 이유는 영혼이 신체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에 있다, 심장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다 전체적으로 함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몸은 어느 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있다. 아, 영혼이 몸의 어느 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있다.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뭐 이 우리 몸일 수 있겠죠. 여기. 그죠? 머리나 여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지가 잘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팔다리가 완전히 잘려버린 사람이 있죠. 몸통만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축소되었거나 영혼이 잘려져 나간 상태로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반영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사람의 영혼도 한 영혼인 것입니다. 장애자도 한 영혼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의 영혼은 육체의 모든 부분에 전체로 부분에 내포되어 있으면서도 몸의 어느 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장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은 본질적으로 꼭 공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와의 결합을 통해서 영혼이 공간 안에, 즉 육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틀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육체라고 하는 틀 안에 영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몸에 있으면서 몸을 지탱하고 몸을 움직여주는 그런 생명력, 실체,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활동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서로 조화되는가? 상호조화되는가? 땅에 속한 육신과 하늘에 속한 영혼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영혼과 육신 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신과 영혼이 어떻게 뭐 따로따로 뭐 위에는 뭐 밑에는 육신 이러면서 뭐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육신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요소가 그 근원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그 근원에 있어서는 분리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태에서는 이 둘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져서 통일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해낼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영혼이고 어디까지 영혼이 육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과 영혼이 통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영혼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 영혼이 괴로우면 몸도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심하게 아파도 영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실 때도 참 중요해요. 제가 아는 제 친구 아내가 수간호사였는데 암에 걸려서 유방암에. 근데 몸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간다는 거예요. 안 깨우면 막 화를 내고 그런다는 것이요. 어떻게 잘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그건 잘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물질적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몸이 어느 정도 쉬어줘야 되는 거죠. 암에 걸린 사람이, 암 투병 중인 사람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냥 계속 나간다. 물론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면야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또 다른 질병이 계속해서 생기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냥 막 기도만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적 그런 어떤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신도 누리면서 영혼도 강해지는 것이에요. 영혼이 강해지면서 육체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통일체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단으로 가거나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육체는 학대하고 영혼만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이상한 이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십상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가 소멸되면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육체가 소멸되면 영혼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불멸적인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영혼은 불멸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합니다. 육체가 소멸된다고 영혼까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차이점이에요. 동물은 죽으면 혼도 땅으로 간다 그랬지요. 그러나 인간은 위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죽으면 영혼이 떠나갔다. 그렇게 설명하지요? 영혼이 떠났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간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난 이후부터도 영혼은 육체 없이도 인격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간혹 해봅니다. 네? 우리가 꿈꾸고 나면 뭐 정말 생시 같아요. 막 어디 돌아다니면서. 영혼이라는 것이 육체를 빠져나가도 영혼은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어떤 피조물이나 심지어 자기 육체에 의존되어 있는 것은 본래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존재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를 떠난 영혼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혼이 부활한 육체와 결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전한 통일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영혼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이 해체되지 않는 다른 어떤 제2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 사람이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해서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독교 기본진리라는 책 공부했죠. 우리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다고 해서 이 신학계에 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영혼이 멸절한다는 거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학적인 오류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만약에 인간의 영혼이 사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나 죽었어 끝 당신하고 관계없어 그렇게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부자가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바로 지옥으로 갔잖아요. 그 인격이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이고 영혼은 육체를 주장하는 생명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비록 우리의 육체를 멸하는 그런 인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고 몸보다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멸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썩지 아니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지음받았으며 인간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정보와 인간을 이해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될 것이며 연약한 육체를 어떻게 돌아와야 될 것이며 육체를 어가는 생명의 원리인 영혼을 또 우리가 어떻게 성숙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잘못된 이단의 사설에 빠지지 않고 믿음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